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창세기서 오늘 4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은 바로 앞장인 창세기 44장의 내용을 그대로 연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5장에서는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앞장에서는 말하지 않았잖아요. 아주 극적인 장면들이 두 번이나 이렇게 연출이 되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았다고요. 이제 45장에서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형들에 대한 시험도 끝이 났고 그들이 더 이상 예전에 자신을 팔아넘길 때와 같은 악한 형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을 팔아넘긴 일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요.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요셉은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 대한 마음이 상당히 누그러져 있는 상태이죠. 또한 형제들이 자신들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주셨던 꿈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요셉이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형들 앞에 밝히게 되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은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보내게 됩니다. 2절로 가보세요.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때는 요셉이 울 곳을 찾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서러움을 터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우는지, 이 요셉의 우는 것에 대해 요셉 자신 외에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 형제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우는지 몰라가지고 혹시 자기들이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요셉의 종들도 몰랐습니다.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형들에 대한 시험도 다 끝났기에 이제는 자신을 알려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릴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지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이 두 번째 오실 때 사람들은 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6절 말씀을 보면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말씀했는데 그대로 되어질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에 나타내시는 그날이 얼마나 놀라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정이 너무 격한 나머지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요셉의 우는 소리가 바로의 집에까지 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요셉의 집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에는 단지 요셉의 형들이 놀라서, 아주 그냥 놀라서 요 정도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는 충분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죠. 실로 그의 형들은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기절할 정도로 놀라지 않겠어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요셉을 본 후로 자그마치 지금 2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 요셉이 온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들 앞에 눈에 떡 서 있고 형님들 내가 그때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그냥 놀랬겠어요. 형제들은 아마 처음엔 요셉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귀를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4절로 가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순간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진노하거나 자신의 과거의 일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복수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안 했던 거죠. 여러분 왜 안 했을까요?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절로 한번 가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 여러분 이 정도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아니죠. 이처럼 요셉은 과거에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 때문에 허락하신 것임을 분명히 믿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좀 성경을 보죠. 6절에서 8절까지 좀 긴 말씀을 볼게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인을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남에게 진노한다거나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함으로 이때 또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올 때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30살이었으니까 또한 이때는 7년 동안의 풍년이 끝나고 2년 동안의 흉년이 계속될 때니까 따라서 요셉의 나이는 39 정도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애굽에서 22년을 산 셈이 되는 거죠. 그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9절로 11절을 보시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만약 그때 참 이게 야곱이 참 놀랄 만한 일이죠. 그때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기근으로 인해서 아마 멸절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사실상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오기를 원했던 것이다. 아마 그런 계획을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세상의 다른 곳과 구별된 곳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그곳을 마련하셨다라고 봅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의 그러한 삶을 보아서도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12절을 봐보십시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아마 놀란 표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 동생인 요셉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아마 바라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사모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형들을 만나게 되죠. 13절 14절입니다.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이것은 두 형제 사이에 볼 수 있는 감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15절 봐보세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다른 형제들은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는 요셉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끼어안고 울고 또 다른 형들을 끼어안고 함께 웁니다. 그때 이러한 소식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복이 기뻐하고 이 소식은 요셉의 온 지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퍼져나가게 되었던 거죠. 곳으로도. 이 소식은 드디어 바로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그 소식을 듣고는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바로가 이렇게 기뻐했을까? 이때 바로는 식소스 족속으로서 막연하나마 요셉과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과는 같은 샘족 계통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성경학자들은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로 바로는 조상이 다른 애굽 본토인들보다는 이 요셉족, 어찌 보면 요셉과 그리고 요셉은 얼마나 본인에겐 충성스럽고 신임할 만한 자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을 찾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와 같은 혈통의 사람이 보다 많아지게 되었다는 점에 아마 기뻐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17절로 19절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곳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가 요셉에게 수레를 보내라고 명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는요 아주 특별한 대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레는 아무나 탈 수 없는 거거든요. 아마도 저들은 수레를 난생 처음으로 타보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헬기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헬기 자동차 있잖아요. 헬기, 그 자가용 헬기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애굽의 VIP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20절로 가보세요. 또 20절을 보시면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바로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차와 수레 그리고 뭐 모든 양식 그리고 또 뭐예요? 고센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서 살게 하죠. 부족한 것이 없게 한다고요.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를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내려올 그러한 그 모든 준비를 이 바로 왕이 다 해주잖아요. 아니 이런 VIP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20절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전혀 뭐 기죽거나 이렇게 뭐 아끼거나 뭐 요거 뭐 조금만 써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당신 것이고 이러니까 풍성하게 사용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떠한 것도 가져올 필요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대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와라.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주겠다. 21절로 26절을 봐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식물을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여러분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거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게 쉬운 거겠습니까? 나중으로 가서 이제 설명이 있은 다음에 이제 믿겠지만 딱 봐서 첫 번에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 믿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지금 막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 야곱은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그랬을 거겠죠. 27절 봐보세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함해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마도 야곱은 아주 예전에 아들 요셉을 잃은 것도 참 마음 아픔인데 게다가 그 라일이 낳은 둘째 베냐민까지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서 기력이 쇠했다고 하는 것은 나 연세가 들었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어떤 마음의 상처가 깊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받는 것이 더 낫겠죠.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함해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 그때서야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노쇠한 야곱은 마침내 그 아들들의 말을 확실히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애굽으로 가고 싶었던 생각이 간절해지는 거죠. 내가 빨리 가서 아들 야곱을 보리라.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게 28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얼른 가서 그를 만나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정착할 시간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다만 잠시 가서 아들 요셉을 만나보고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오직 죽어서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가족은 모두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야곱만큼은 가나안 땅에 장사 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창세기 46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비전을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두란노 컬러 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번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